같이 은혜 나눔을 써보겠습니다.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 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저는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뉴욕타임즈에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깁슨이라는 사람의 실험 결과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깁슨 교수는 환하게 웃는 얼굴과 슬프고 불행해 보이는 얼굴 두 가지를 살짝 겹치게 사진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동일한 사진을 보았음에도 보이는 반응이 두 부류로 완전히 나눠졌습니다. 똑같은 사진을 보았음에도 어떤 사람들은 웃는 얼굴이다라고 말한 반면 어떤 사람들은 슬프고 불행한 얼굴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웃는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고 슬픈 얼굴만 보였던 것입니다. 깁슨 교수는 이것을 인식의 차단, cognitive blockade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자신과 세상을 보는 태도에 따라 눈에 들어오는 그림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이 슬프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모습 가운데 슬픈 모습만 보는 것입니다. 인식이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눈에는 슬픈 얼굴은 들어오지 않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만 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들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각, 관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자신의 삶과 처한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쉽게 표현해 자살이라는 단어와 살자라는 단어는 어떤 순서로 단어를 배열하느냐, 어떤 순서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똑같이 인생의 힘든 일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삶을 마감하는 요소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뉴스를 통해 한국의 전염병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소식을 시시각각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퍼져나가는 전염병으로 인해 부산 지역에 있는 한 대형 교회는 다음 주부터 인터넷으로만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개인적으로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 가면 앞으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게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회 모임들을 일시 중지하고 있고 주일 예배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먼저 장차 휴거 후에 다가올 7년 환란의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기인데 앞으로 다가올 환란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좀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 있을 때더 영적으로 깨어 있고 기름 준비해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 더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현재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역사의 혼란기에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본문인 룻기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만나는 일들 중에 어느 것을 바라보고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상황에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4장으로 구성된 짧은 룻기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전에 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듯이 오늘날 세상은 혼란과 두려움, 어둠이 점점 더 가득 차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해지고 신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점점 더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사시대와 같이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타락이 심화되어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세상의 흐름에 동참하지 말고 믿음으로 저항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룻과 같이 보잘것없는 실력과 배경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룻을 주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그녀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룻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고 초청하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혼란스럽고 어려워져가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시대든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룻기 배경을 알려줍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살았던 동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눈여겨볼 것은 성경이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죽고 난 후 일어난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아예 이방인들과 같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세대들은 비록 범죄는 했더라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아는 세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 태어난 세대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세대들이 사사시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악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적으로 절대적으로 악과 죄악이 있는 곳에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면서 아무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봤자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이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세대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 즉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알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로 점점 하나님과 관련 없이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들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사사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를 읽어보면 점점 더 죄악의 강도가 세지는데 사사기 19장을 보면 레위인과 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이 첩을 가졌다. 그 이야기는 당시 사회가 얼마나 타락한 사회였는지를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회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끝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때 왕이 없었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보기에 좋아 보여도 악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죄가 가진 특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가진 본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본질도 그것이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의 본질도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들에서조차도 동성애가 점점 옳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 시대가 짓고 있는 죄의 본질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가 많고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힘써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특성들을 잘 드러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목자와 양이라는 표현,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이런 표현들은 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께 의존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존적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흉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통해 영적인 각성과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유다 베들레헴 사람으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간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이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여호와의 총에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저주를 받은 그 족속의 땅 모압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나 반대편 이방 족속의 땅으로 이주해 갔다라는 것은 단적으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엘리멜렉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흉년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그곳을 떠나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는 사실은 비극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의미는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떡집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거기에 양식이 풍부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런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설령 다른 곳에는 떡이 떨어져서 없다고 할지라도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는 떡이 있어야 했는데 그 베들레헴조차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은 매우 심각한 흉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으로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섬기면 그 땅의 소산을 풍성히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졌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면 이런 흉년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아들 엘리멜렉에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아들이 하나님만을 일생 동안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떨어졌습니다. 사사시대는 바로 이렇게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더 나아가 엘리멜렉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인데 그 뜻은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희락,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라라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나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나오미의 이름은 매우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면 두 아들의 이름은 어떤 뜻일까요?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은 병약함, 쇠약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즐거움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므로 병약해지고 쇠약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이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엘리멜렉 가족은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즉 북쪽의 암몬을 지나 빙 돌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세상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두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멀어진 결과는 삶의 흉년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이 원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 경험하는 여러 종류의 흉년이 다 하나님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성장과 훈련을 위해서 때로 허락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경험하는 흉년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훈련으로 경험하는 흉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화와 만족과 기쁨이 있는가를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으로 주신 상황과 여건들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흉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영적으로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요소들이 있지 않은지 늘 점검한 것, 혹시 있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은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저주를 받은 이방 땅 모압에 도착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흉년은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에 흉년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흉년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회개하고 흉년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모압에 도착한 엘리멜렉 가정은 그곳에서 큰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은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분명히 그 상황이 큰 아픔과 어려움과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아직 두 아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죽고 라는 구절보다 이어서 나오는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입니다. 나오미는 여기까지 힘들게 이주해와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내 남편이 죽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충격만 받을 게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 믿음을 이어갈 두 아들이 남았구나 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자신을 돌이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일종의 경고를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모압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모압 여자들을 두 아들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서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취하였는데 라는 구절에서 아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올바른 결혼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결혼을 표현하는 두 단어는 라카라는 동사와 나사라는 동사입니다. 라카라는 단어는 정상적인 결혼, 올바른 결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합당한 결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3절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할 때는 이 라카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라고 할 때는 이 라카흐라는 단어 대신에 나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나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주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결혼을 너희가 했다라고 책망하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한 룻기와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사기에는 이 단어가 한번 나오는데 역시 비정상적인 결혼을 표현하는 곳에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나오미가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그녀의 두 아들이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옳지 않은 결혼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모압 땅으로 이주했더라도 마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했어야 됩니다. 유대 지방과 모압 지방은 거리상으로 그리 먼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만 먹었다면 아내를 유대에서 충분히 데려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두 아들은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곳 문화, 그곳 풍습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포된 사람들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4절, 5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년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나오미가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시켰는데 모압에 정착한 지 10년이 된 쯤에 두 아들이 갑자기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아마 남편이 죽은 후에 혼자서 이 두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두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시점이었는데 두 아들이 갑자기 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남편의 죽음을 계기로 영적인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길 기다리셨지만 돌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두 아들마저도 데려가신 겁니다. 또 한 번 영적인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오미에게 그렇게 힘든 일들을 자꾸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엘리멜렉을 소개할 때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하고 아들 말론과 기론을 소개할 때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스는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을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계보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즉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지명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암시해주는 지명들입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이고 에브라스는 풍성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정에 살았던 곳은 풍성한 찬송의 떡집이었습니다. 어떤 흉년이 와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봤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찬송의 떡을 먹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 모압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흉년을 허락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흉년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회개할 요소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영적인 흉년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흉년에 대해 올바른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영적인 흉년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의지했던 남편이 죽고 또 구해 사랑했던 두 아들이 죽은 나오미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한 충격과 슬픔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과 아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정과 가치를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나오미는 삶의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5절에 나오는 한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았더라입니다.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 수동형으로 쓰여 나오미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 남겨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상황에 남겨놓으셨습니다. 다 죽고 다 잃어버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남겨졌다라는 그 한 가지로 인해 아직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기 때문에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는 상황이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나오듯이 하나님은 나오미 가정을 통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나가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 아직 나오미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남아있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사회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왕이 없는 사회,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자기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끌고 가는 사회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는 그렇게 인간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망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룻기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망한 한 가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룻기가 마무리 지을 때는 사사기가 보여준 왕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알려주시면서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룻기 4장 18절 이하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즉 룻을 통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망해가는 한 가정을 세워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룻기는 절망적인 엘리멜렉의 가정으로 시작했지만 다윗의 가문으로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나오미가 처한 상황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보이는 상황입니까? 모든 일들이 계속 막히고 안 되고 꼬이고 있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이 덩그러니 혼자 남겨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범사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만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 상황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실제 삶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룻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예기치 않은 흉년, 예기치 않은 풍랑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도움의 손길, 기적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